히브리서 63번 메시지 율법 하나님의 증거.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인 감추인 만나와 쌍난막대기와 율법의 비석들이 있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감추인 만나와 쌍난막대기에 대해 어느 정도 다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율법의 비석들에 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간증임. 성경에서 율법의 비석들이라는 용어를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구약은 증거의 비석들에 대해 자주 말하며 신약은 언약의 비석들을 언급합니다. 왜 율법이 증거의 비석들과 언약의 비석들로 불리워졌습니까? 율법이 언약의 비석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쉬운데 이는 구약에서 율법이 옛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왜 증거의 비석들이라고 불리웠는지를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건축하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법궤 안에 두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증거판은 의심할 바 없이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법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증거를 그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판이 법궤 안에 두어졌기 때문에 법궤는 증거궤라고 불리웠습니다. 더욱이 성막은 증거막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판과 증거궤와 증거막을 갖습니다. 만나와 쌍난막대기가 율법 앞에 놓여졌을 때 그것들은 증거 앞에 놓여진 것이었습니다. 증거판 앞에 놓여진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이는 증거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증거판 앞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은 증거판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법궤가 증거의 궤로 그리고 성막이 증거의 성막으로 불리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이 증거라고 불리웠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통해 하나의 표현을 갖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그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증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히 동일한데 그것은 곧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역사하여 그분이 표현되는 것이요 하나의 간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시기 전에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을 행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타락한 존재로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거나 그분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후 즉시 그것을 증거라고 부르도록 용어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었지만 그것은 주로 율법이라고 불리지 않고 증거라고 불리웠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증거라는 단어가 율법을 가리키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모두가 율법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율법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이 어떤 계명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독교 안에 있었을 때 증거라는 용어를 결코 율법에 관련지어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십계명에 대하여 들었을 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소위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젊은 사람들은 학습을 거치는데 그때 그들은 십계명을 암송해야 합니다. 당신이 십계명을 암송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마 당신은 시편 119편에 있는 증거가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시편 안에 있는 증거라는 단어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관념에 따르면 율법은 그분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념에서는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십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생명의 어떠함을 안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대신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며 당신은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표현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모든 법의 두 방면. 모든 법은 두 방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법을 지키는 사람의 방면과 법을 제정한 사람의 방면입니다. 법들은 사람들이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당신이 만든 법의 종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만일 은행 강도들이 법을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은행 강도 짓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어떤 입법자들은 매춘과 같은 것들을 합법화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한 입법자들은 악한 법들을 제정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법은 국가에서뿐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표현합니다. 만일 어떤 가정에서 부모들이 매일 늦게 일어나고 집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자녀로 하여금 늦게 일어나고 지저분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가정의 법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들이 엄격하고 깨끗하고 아담하고 부지런하다면 그들은 다른 가정의 법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스로 씻고 그들의 방을 청소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런 종류의 집을 방문해서 이러한 모습의 규례를 본다면 나는 즉시 그 부모가 틀림없이 부지런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것이 지저분하고 자녀들이 아침 늦도록 자는 것이 허락되는 집에 들어간다면 나는 또한 그 집에 있는 부모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를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드는 법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법은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편에서는 법이 증거요, 법을 지키는 사람 편에서는 법이 계명이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또한 두 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그것은 계명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은 그분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율법. 나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 몇몇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어찌 첩의 위치에 있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키는 계명으로서 율법의 방면에서 그 위치는 첩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로서의 율법의 방면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참되고 살아있고 완전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산 증거인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율법은 주어졌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산 표현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으니 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완전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표현임을 보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신가를 알기 원한다면 당신은 그가 만드신 율법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십계명을 읽어본다면 그 계명을 만든 분이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사랑이신 분이요 비단에 계신 분임을 볼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그분이 사랑과 빛이심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빛이요 사랑이며 또한 거룩이요 의입니다. 율법은 그분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단지 의문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증거는 생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문이 아니요 산 인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땅 위에 계시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산 간증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체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이요 증거였습니다. 만일 구약시대에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한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였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살아있고 완전하고 적절한 증거입니다. 성막 안에서 최종적이고 중심적인 항목.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관념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언약의 비석들이 율법의 증거의 비석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따르면 언약의 비석들은 성막에 관계된 항목들 중 마지막이었습니다. 바깥 마당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으며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으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감추인 만나와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항목이 언약의 비석들, 즉 증거판이었음을 봅니다.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항목들은 성소 안에 있는 것들보다 더 깊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항목들은 단지 시작이지만 법궤 안에 있는 항목들은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진설병의 궁극적인 완성은 감추인 만나요. 분향단의 궁극적인 완성은 쌍난 막대기요. 등대의 궁극적인 완성은 증거판입니다. 성막에 관계된 모든 것들 중에 증거의 비석들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것들은 가장 뛰어난 항목일 뿐 아니라 또한 가장 중심 항목입니다. 그것들은 성막의 가장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우리는 여러 겹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겹은 성막과 바깥 마당을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요. 두 번째 겹은 성막의 벽이요. 세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안에 증거판이 있는 증거궤는 네 번째 겹입니다. 따라서 증거판은 성막의 중심에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바깥 마당이요, 우리의 혼은 성소이며 우리의 영은 지성소입니다. 생명의 법은 바깥 마당이나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지성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데 이는 그것이 법궤, 즉 네 번째 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법은 법궤 안에 있고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으며 지성소는 성막 안에 있고 성막은 바깥 마당에 분리하는 휘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 마당이 우리의 몸이요 성소가 우리의 혼이요 지성소가 우리의 영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법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법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법이 직접적으로 우리 영 안에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생명의 법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법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단에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법궤 안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재단에 두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착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념에 따르면 율법은 그분의 증거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을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두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당신이 십계명을 매일 읽고 그것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것들에 관하여 금식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려 한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것들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그분을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율법을 순종하게 하거나 그분을 표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분의 의도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심히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법을 우리 안에, 우리의 속부분 안에, 심지어 우리의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 안에서부터 스스로 역사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법궤 안에 넣어서 지성소 안에 두셨는가를 계시합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 율법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영접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생명의 법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살아나오시게 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그의 표현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분과 같기를 원하셨고 그의 어떠하심과 똑같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갈망을 가지셨지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은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했으며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참된 법이요 살아있는 법이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증거의 실제가 왔으며 우리는 그를 우리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참된 법, 곧 율법의 실제가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 안으로 역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속에 놀라운 어떤 것, 율법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 안에 가장 속에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율법의 실제이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율법을 가졌으므로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살아나오시도록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 자신이 우리 안으로부터 살아나오시게 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것이 유대교이든 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우리 가장 깊은 속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그것에 복종케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에 복종해야 하며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내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이것에 전혀 반대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종종 계명으로 지키기 위해 구절들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형제 중 좋지 않은 남편들은 항상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구절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좀 나은 형제들은 남편들은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계명들을 뽑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은 오 주여 나는 이 계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과거에 나는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최상한 남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남편은 그의 아내를 위한 참된 사랑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사랑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살아나오시게 해야 합니다. 겸손의 예를 들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 구절을 읽은 후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나는 당신께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어두움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나의 눈을 열어주셨으며 나는 내 이름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결코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교만이 겸손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어떻게 개가 새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으며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신을 그분께 복종케 하고 주여 당신이 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나로부터 살아나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단순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서 그분 자신을 살아내실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표현과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율법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길. 율법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법궤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항목인 만나. 다음에는 먼저 쌍난 막대기가 오고 그 다음은 증거판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릴 때 우리 안에 무언가 싹이 나리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지적합니다. 우리가 먹는 만나는 결국 우리 안에서 싹이 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먹고 누릴수록 그는 더욱더 우리의 싹이 나는 요소가 됩니다. 이 요소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증거요 표현입니다. 종종 늦은 오후에 나는 힘이 지나고 배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먹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먹은 후에 나는 채워지고 빠른 변화를 체험하는데 이는 내가 정찬으로 먹은 것이 내게서 꽃피기 시작하고 나의 표현과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율법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일단 이 만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싹이 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이 싹이 나는 요소는 하나님의 표현과 증거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물두멍에 서성거려서도 안 되며 심지어 표면적인 음식을 먹는 성소에 남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거룩한 법궤 안으로 나아가야 하며 감추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싹이 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필 때 그는 하나님의 표현과 증거가 되는 열매를 열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십계명에 상당할 것이며 심지어 능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깥 마당에 있지 않고 성소에도 있지 않고 지성소 안에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는 법궤를 접촉하고 있고 감추인 만나를 먹고 있으며 또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질 것입니다.